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시편 107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제약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2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면은 많은 기민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 기민들에게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박이라는 특별한 선물인데 해외 여러 나라의 장관님들이 오셔도 또 전직 대통령께서 오셔도 우리가 좋은 호텔에 모실 수 있지만은 이분들을 민박집으로 모시는데 지난번 파라과이 전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이분을 어디에 모셔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이 5성급 호텔에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 경호 문제도 있고 여러 부분에 민박에 모신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예우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민박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직접 대통령 가깝게 물어보자. 방무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공항에서 모시고 오면서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각각 오늘 숙소를 호텔도 준비되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하를 모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민박을 준비해놨는데 어느 쪽이 좋겠느냐고. 그야 당연히 민박이 좋지요 하면서 민박집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민박집으로 모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계실 때도 여러 해외 나라를 순방했겠지만은 그 어디에도 민박집에 가서 숙소로 가서 직접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문화가 어떤지 전혀 맛볼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 이후로 우리는 외국에서 기빈이 오면 어떤 분이든지 민박으로 모시는데 이번에도 저희 형제자매님들 몇몇 집 민박집을 민박으로 이렇게 기빈들을 모시면서 다들 얼마나 마음을 여시는지 막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와이프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민박을 하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민박으로 오는 기빈들께 때로는 제가 그 민박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 예배당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모시고 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다들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오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제가 노트북을 켜고 PPT를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한번 쭉 전해드립니다. 타곰 시장님 부부 오셨을 때도 그렇고 또 아르헨티나 부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또 인도에 여러 비숍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도 같이 이제 복음을 한번 심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는데 너무 복되고 이제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월드 캠프를 하면은 뭐 이렇게 민박 몇몇 초청해서 모시고 또 공항에 의전을 하고 출입국을 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이 월드 캠프와 연관해서 구체적인 행사는 없었는데 그게 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저도 또 선교사님들 오시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는 그 나라의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아냐 교회를 아냐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냥 한 도시에 한 지역에 한 동네에 선교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온 나라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럼 인천도 하나님이 300만이나 되는 큰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나 또 스와질랜드, 레소토 이런 나라들은 인천이라는 도시 인구보다도 적습니다. 보면은 한 나라죠. 보면은 야, 그러면 인천을 어떻게 인천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알리고 어떻게 일을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지난 귀국 발표회를 통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우리 IYF 행사를 알리고 종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불볕 더위에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기빈들도 또 특히 스리랑카에서 오신 수석 비서관님께서는 대통령 특사로 오셨는데 너무 덥다면서 우리 스리랑카 이렇게 덥지 않은데 한국 너무 덥다면서 막 더운 나라에서 온 분들이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 이 불볕 더위 때문에 대전에서 도저히 폐막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충무체육관이 있는데 그 충무체육관이 좀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그럼 실내로 옮겨서 월드캠프 폐막식을 하는 걸 알아보자. 그 처음에는 그게 뭐 특별한 행사가 없어 대관을 할 수 있는 듯이 이야기하더만 나중에 보니까 대관이 되어 있고 그 장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선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인근 도시에라도 폐막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냐. 그쯤 되니까 어디가 생각이 날까요? 예, 남동체육관이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실내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큰 체육관이 잘 없거든요. 보면은 서울 말고는 이런 큰 체육관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대전 말고 다른 도시 하면은 인천 말고는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큰 체육관이 실내 체육관도 보면은 뭐 4천석, 5천석 뭐 이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게 여러분 신앙은 또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종들이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남동 체육관에서 우리가 폐막식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박 목사님께 목사님 남동체육관 비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남동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내 혼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종들이 있고 종들이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동체육관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지 혼자 믿음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혼자 하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종들이 함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우리는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하지만 딱 결정이 되고 나면은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트러스를 설치해야 되고 막 이 부분에 이야기를 박충규 목사님께 이제 무대 스텝 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폐막식이 대전에서 인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는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일을 하려면 업체를 트러스나 무대나 이런 업체를 선정하고 뭐 다 계약이 되어서 일이 진행되는데 이걸 갑자기 이쪽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 너무 이제 또 주변에 그런 실질적으로 뛰는 분들 또 스태프들 일하는 분 너무너무 고마운데 갑자기 바뀌었지만은 모든 게 은혜롭게 일이 진행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제 체육관에 와서 합창단 단원들이 있길래 여러분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지요 하니까 예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행복해요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땠냐고 하니까 떠 죽을 뻔했대요. 폐막식 할 때 야외에서 연습해야 되고 막 무대에 그 써야 되니까. 그럼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던가.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우리가 일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진작에 좀 처음부터 쭉 프로그램을 살피면서 진작 인천으로 폐막식을 결정했더라면 이렇게 무리 없이 또 많은 인천 시민들 초청하고 했을 텐데 야,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했다. 원래 늘 스바보드나 음악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인천에 스바보드나 행사 대관을 못했습니다. 뭐 날짜가 짧은 4개 도시에서만 4일만 스바보드나 공연할 수 있는 날이 짧은 것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대관이 안 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폐막식을 주려고 스바보드나를 안 되게 하신 거더라.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왜 진작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왜 할 생각을 못했을까? 만약 미리 이 행사를 준비해서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인천 시민들이 왔을까? 아마 우리 행사 사모님들은 행사장에 아무도 못 들어갈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대요. 체육관 측으로 진짜 이런 행사가 무료 공연이냐고 여러 분들이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장소가 또 너무 좋아서 최신 시설이라서 냉방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비가 와도 걱정이 없잖아요. 보면은 너무 좋은 장소인데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캠프를 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결정을 했으면 수천 명의 인천 시민들이 왔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일을 하는가. 큰 일을 안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큰일을 안 해보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교만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캠프 때 우리 선교사님들 늘 교제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그 나라에 행사를 하면서 행사 장소가 이제 그 수도가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하는데 다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바람에 혼자 남아서 개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다 하더라고. 정부 측에 일하랴 뭐하랴 뛰어다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막 진짜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막 쉴 틈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했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0명이 거기에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인천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저는 개발에 땀나도록 안 뛰어다니는데요. 왜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스태프들 훈련하고 담당자 세워서 왜 일 안 하고 혼자 뛰었냐고. 여러분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공항에 또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표를 받는 부분에 정부처가 의논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장관님들이 오시면 딱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은 그 앞에서부터 공항 안에서도 모시고 짐 찾고 모든 의전을 다 해주고 그 다음 의전 차량까지 다 준비해서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 일 안 하잖아요. 담당자들이 맡아서 다 해주니까. 그 목사님, 아유 내가 잘못됐네요. 내가 정말 사람들을 안 기르고 일꾼을 안 기르고 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됐는데 큰 일을 해보면 야 정말 내가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구나, 미련하게 살았구나가 보여지고 큰 일을 안 하면 자기가 진짜 나름 잘하고 있고 나름 수고하고 나름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폐막식이라는 큰 일을 해보면 왜 진작에 인천에서 폐막식을 하지 않았을까? 마치고 바로 출국하기도 너무 좋고 모든 면에 좋은데 또 우리는 인천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홍보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난 기후 발표회 때처럼 우리가 시내 곳곳에 깃대를 달고 홍보를 하고 또 티켓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업체마다 또 티켓함을 둬서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고 했으면 야 이번에 또 여기서 이 행사를 하네. 봄에도 공연이 참 좋았는데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남동체육관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이제는 줄을 서서 막 앞을 다퉈가지고 서로 오려고 하지 않겠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은 부담스러운 곳에서 부담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냥 두면 물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은 그 물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 물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펌프의 힘으로 그 힘이 가해지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까지 물탱크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부담스러운 곳에서 부담 없는 곳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터치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면 전부 다 부담 없는 곳에 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힘이 가해지면 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담 없는 곳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곳을 향해 가게 만들고 또 부담스러운 곳에 가보면 거기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보는 거죠. 구약시대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많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의 역사나 창세기의 역사나 많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왜 요즘 이 시대는 이렇게 일 안 하시지?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은혜와 역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남동체육관에 우리가 폐막식을 결정하려면 시간도 초급하고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뭐 대전에서 폐막식 하면 우리는 그냥 손님처럼 가서 참석하고 갔다 앉아있다 오면 되지만은 인천에서 하려면은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법칙이 있는데 내가 항상 부담 없는 것을 택했을 때와 부담스러운 것을 택했을 때와 부담스러운 쪽을 택했을 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복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 부담 없는 곳, 좀 덜 부담스러운 곳, 더 부담스러운 곳, 부담 없는 쪽에 머물러 있으면 망하는 길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길을 택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부담스러운 쪽으로 택했을 건데 다시 말해서 더 부담스러운 쪽으로 택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은데 오늘 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믿음 없는 쪽으로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고 발을 내딛고 나가면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동체육관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거의 우리 형사매님들이 일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다들 장관, 총장, 교정청장 포럼을 맡아서 세계대회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막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직접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다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막 잘하겠다.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잘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민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원래 그 전날 방문사님께서 언제 갈란고 하고 물어보길래 예,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그 일찍이 이제 당일날 아침 일찍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마치고 가지 하시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는 많은 거 아예 선교사도 교제합니다. 교제하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행사 다 마치고 하니까 오후에 이제 제가 올라오게 된 거죠. 차를 타고 오는데 차 타고 오면서 어떤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임 목사님 뭘 물어봐서 전화를 했는데 뭘 하나를 이제 임 목사님한테 구해다 갖다 줘야 되는데 체육관에 언제 오냐고 물으니까 엄청 마음 찔려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날 땡땡이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임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인천교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그 폐막식에 안 오려고 한 그 자매를 그래 집어내가지고 참 하나님도 놀랍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체육관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이제 대부분 온 마음을 쏟아서 다 일을 했지요. 보면은 교회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간증하는 자매가 하나님 월드캠프에 제가 참석하는 2주차 참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 아니면 1주만 하고 월드캠프가 끝나야 돼요. 그걸 뭐하려고 또 물어봐요. 하나님 뜻을 다 물어가 정해놨는데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마트에서 파는 물건을 시각청에 보내가지고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검사해 보는 것 같아요. 시각청에서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걸 뭘 또 다시 검사를 해요. 보면은 모든 음식을 다시 검사하고 앉아있다가 굶어 죽어요. 보면은 교회가 하는 일은 이미 종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응답을 받아서 되어지는 일이지 믿고 함께 해보면 그게 나를 복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더 부담스러운 쪽으로 영적인 일에 더 부담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인데 조금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아니면 부담 없는 곳으로 택하면 그 마음의 방향이 가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은 불행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더 부담스러운 쪽을 향하면 그게 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월드캠프 폐막식이라는 이 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체로 이 행사를 모든 걸 치러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 종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관 포럼에 총장 포럼에 또 교정청장 포럼에 다 내버려 두고 달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한 분 더 만나고 한 분 더 복음 전 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이 힘들어도 또 고생스러워도 같이 있는 일인 거예요. 또 우리 박경래 장로님 오늘 아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하는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계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재정을 맡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로님. 그리고 오늘 폐막식 어떤 후기를 우리 이제 진행했던 진행부 이제 후기를 들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함께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준 부분, 휴가를 내고 반차를 내고 와서 도왔던 부분들. 온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일에 함께하고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이 폐막식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아예 이제 폐막식은 인천에서 하는 걸로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장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딴 데 가서 못하겠다면서 박 목사님께서 또 야, 이 장소 너무 좋다면서 여기서 대중도 집회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참 대중도 집회 장소도 결정돼버렸는데 그리고 후반기에 여기서 대중도 집회할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천 대중도 집회가 언제지 하길래 얼른 5월 달에 했는데요 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귀국 발표회 하고 이 폐막식하고 대중집회는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공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오기 쉬운데 대중집회 때 이 장소를 채우려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어떻게 초청해야 되나. 그래서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해가지고 그건 두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장소를 줬는데 합창단에게 물어봤어요. 단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단장님 여기 장소 어떻습니까? 막 소리도 좋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체육관은 원래 보통 소리가 좀 안 좋은데 지난 귀국 발표회 때는 무대를 가운데 설치하는 바람에 소리가 멀리 안 퍼져나갔는데 이제는 길게 설치하니까 다들 소리가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별로 기대 안 하고 귀국 발표회 때 소리가 안 좋아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이번에 가서 소리가 너무 좋아서 막 깜짝 놀랐다면서.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 좋은 장소를 주셨는데 부담 하나 넘으니까 이렇게 너무 복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인천에서 기빈들 초청하는데 늘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게 알려지면 이제 기빈들이 서로 와서 축하 메시지 하려고 서려고 무대에 서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겠나, 그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고. 만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영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부담스러운 쪽에 발을 내딛고 가보면 많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 형제님이 오늘 또 이번 모임을 하면서 민박을 했는데 인도 비숍 목사님을 모셨대요. 뭐 집도 별로 좋지 않은데 민박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복되었다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별로 안 좋은 집이지만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보통 장관급쯤 돼야 사는 아파트에, 일단 아파트에 산다 하면은 장관급쯤 돼야 살 수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숍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나 인도 가면은 목사님 교회 설교시켜 줄 거냐고 하니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1,000명인데 언제든지 오라고 세워주겠다고.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말을 좀 더듬어요 이분은. 그래서 아유 내가 뭐 말도 더듬고 간증도 잘 못하는데 그 1,000명한테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나 하길래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부산 시장님은 말을 좀 더듬으셔요. 누구라고는 안 하겠는데 제가. 그럼 이분은 그 많은 수만 명 앞에서 축하 메시지 했는데 인도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거 뭐 왜 못 전하겠어요? 통역으로 전할 건데 영어로만 뭐 안 더듬으면 되지. 한국말 더듬은 저기 한국말로 원래 저렇게 하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감사하고. 인도는 지금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고민을 했다가 너무 잘 됐다. 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나 어디 한 1년 해외 나갔다가 오면 참 좋겠다. 그럼 영어를 배우겠는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보면. 잘 됐네. 그러면 인도에 비자 받기 어려운데 관광 비자로 뭐 연장하고 이렇게 하고 1년은 갈 수 있을 텐데 차례대로 다 보내면 되겠다. 그럼 우리 선교에 굉장한 발전이 오겠다. 그런 목사님들이 줄 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 1순위 예약한 막 목사님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추방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게, 여러분 인도 정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로마가 로마의 권세로 이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가로막으려고 했지만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복음의 역사 일어났는데 인도 정부가 복음을 막는다고요? 천만에요. 무슨 수로 막아요?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냐 하여튼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인도 담당인 걸 아는가 봐요. 인도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또 인도에 또 들어가 볼랍니다.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잡혀도 괜찮아요. 보면 입국 거절해도 괜찮고, 한국 사람 입국 거절하면 뭐 중국 사역자도 보내죠 뭐. 중국 사람 거절하면 미국 사람 보내죠. 중국은 인도가 싫어하니까 거절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거절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전 세계 뭐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목회자 이렇게 많은데, 뿐만 아니라 안 되면 인도 사람 부르면 돼요. 훈련시켜서 보내면 되고. 어떻게 인도 정부가 복음을 막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몇몇 선교사 추방한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부담스러우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우면 더 부담을 향해 나가는데 어떻게 막아요? 너무 잘 됐다. 지금 인도는 복음 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왜? 우리 선교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다 선교사를 추방당하고 한국 선교사 뭐 180명인가 추방당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잘 됐다. 감사하네. 왜? 그들은 핍박이 오면 숨고 그들은 추방을 하면은 다시 들어갈 생각을 안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디 정부가 기독교 NGO를 다 추방하는데 정권 바뀌면 그때 선교하자고 잠잠하고 있자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 좋은 시기다. 더 많이 들어가자. 더 많이 들어가고 더 활발하게 일을 하고 너무 좋은 시기다. 왜?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일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대인 거예요. 부담을 넘으려고 보면 어려움을 넘으려고 보면 축복인 거예요. 부담을 피하려고 보면 부담은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넘으려고 보면 축복인 거예요. 전에 제 자신도 부담을 넘을 마음을 갖지 못하고 피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뭔 일을 한다는 것이 늘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담을 넘을 마음을 갖고 보면 너무 복된데 폐막식을 하면서도 다들 행복해하는데 아 정말 이게 폐막식이지 마지막에 아쉬워서 다들 막 마지막을 아쉬워하고 그라샤삽상 공연 한 곡 더 듣고 싶어하고 또 막 헤어지기 싫어하고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외국 학생 한 명 인천에서 좀 재워줄 수 없냐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자기들 나라 사람 만나고 뭐 인사한다고 차를 놓쳤대요.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왜? 좀 더 같이 지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막 헤어지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으니까 이제 잘은 모르지만 장소가 좋으니까 그곳에서 차분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너무 복된 시간이었는데 야, 이렇게 좋은데 부담 하나 넘으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부담을 넘어서 일들을 가보면 너무 복된 일들이 많고 또 월드캠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총장 포럼에는 저희 마인드팀이 가서 액션 러닝 토이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오신 총장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행사의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또 우리 인터넷 홍보팀이 가서 월드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학생들인데 이 SNS 홍보를 통해서 또 반에 그 SNS 활동하게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를 캠프에 새로운 미션이 하나 주어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교사들도 좋아하고 특히 우리 인터넷 선교회 인터넷 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각자 자기 블로그에 SNS에 월드캠프를 홍보를 하고 후기를 올리면서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언론에 아니면 인터넷에 광고를 해서 이걸 알리려면은 수천만 원이 들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 홍보가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간사들한테 인터넷 홍보하는 거 이거 배우라고 하는데 이걸 왜 배워야 하냐고 큰 맹인데 막 그러다가 교사로 참석했는데 이걸 막상 딱 하니까 우수반 선정돼가지고 민박 갈 때 막 30만 원 지원금 받아가지고 탁 그렇게 좋았다는 얘기. 뭐든지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피하면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을 하면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할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 없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발 신고 왔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신발 있죠? 신발 만들어서 신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없죠? 그럼 그 신발 어디서 났습니까? 원래 없었는데 가게 가서 신발을 사가 여러분 집에 가져왔죠? 그렇죠? 예. 그래도 신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발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마음 파는 백화점이 왜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내가 가져오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가져 안 사오는 사람은 신발 없는 사람이고 사온 사람은 신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 파는 백화점에 주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발을 가져오려면 돈을 가져가야 되지만은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내 마음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 하나 받아들이면, 할 마음만 있으면, 그건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시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월드캠프의 폐막식을 옮기는 것이 주의 뜻인가 아닌가, 교회의 뜻인가 아닌가, 종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종의 뜻이네, 주님의 뜻이네, 교회의 뜻이네. 그럼 그 마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속에서 그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부담스럽고 싫지만 내 마음을 버리고 교회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모든 걸 주님이 돕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준비를 하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또한 우리가 무대를 빌리고 트러스를 빌리고 그 스크린을 빌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업체도 그것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일정도 맞아야 되고 모든 부분에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뿐만 아니에요. 그 전국 본부에서 움직이는 그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인천 내부에서 바닥을 까는 사람, 의자를 또 대여하는 사람, 모든 부분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마치 이걸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예약을 준비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요? 예,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지로 도우시는데, 그 할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신앙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늘 내 속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내 속에서 그게 만들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빼내고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받아들이면 주님은 만 가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 이런 측면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도 역시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이들이 왜 울고 슬퍼하며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시편 107편에서는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느냐? 그건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지존자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존자의 뜻이 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지존자의 뜻입니다. 왜 이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존자의 뜻을 그들 마음에 세워놨으면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슬피 울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나 참 공고하다 어렵다 시험 들었다 마음이 힘들다 성경은 시편 107편에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 다음에는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시편 107편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느냐?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자의 뜻을 멸시함이고, 두 번째 공고와 새사슬의 매임은 왜 공고와 새사슬의 매일까요? 자, 공고가 있고 새사슬이 있는데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고와 새사슬에 매이느냐?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공고와 새사슬에 매이는 마음의 길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종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찾으십시오. 이게 보면 좀 덜 부담스러운 거고, 성경 들고 찾는 건 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편하게 그냥 안 찾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으려고 하죠. 젊은 사람이 나이 60이 되지 아니하여 성경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이제 성경 들고 찾아야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거 보는 분들은 괜찮아요. 자,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자, 여러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왜 공고와 새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에서가 나를 치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왜 공고와 새사슬에 매인다고요? 왜 공고와 새사슬에 매인다고요?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진단하기를 아니,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27장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은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네가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왜 에스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느냐? 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만약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으면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자, 왜 공고와 새사슬에 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진단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단은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대소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대소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모압에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요새에 가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동안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용케 피해서 잘 지내왔는데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사무엘 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이래서 이제 다윗이 시글락으로 가게 되었는데 30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적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 다윗이 각각 백성이 각각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는 거예요. 왜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왜 그렇다고요? 자, 시편 107편에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3절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이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지존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느냐. 그건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말씀은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건만 다윗은 잘 지내다가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글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27장에서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겠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짓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다시 요새로 들어간 거예요. 유다 땅에서 다시 요새로 들어갔을 때, 시글락으로 들어갔을 때 안전하고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길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안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이런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인생의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안고 공과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공과 쇠사슬이 있어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있어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니까 고통이지, 거기 앉아있지 않으면 고통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왔는데 거기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던지 혹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선하다가 이 배가 파선해서 멜리다란 섬으로 가서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번 나무 가지를 불에다 넣으니까 거기 있던 독사가 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그 섬의 사람들은 그 뱀이 독사인 걸 아니까 야,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한 자로다.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는데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면서 갑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한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이 형편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질 않았습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망이 왔는데 야, 이제 나 큰일 났네. 겨우 바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독사에 물려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웬 풍랑을 만나게 하고 독사에게 물려, 이런 또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야 되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27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존중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흑암의 그늘에 앉질 않는 거예요. 공과 쇠사슬에도 매이질 않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존중되고 있었고 그 마음에 세워져 있었고 그 마음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요즘 이 일 때문에 어렵다, 내가 요즘 이 문제를 만나서 어렵다, 저 문제를 만나서 어렵다, 이런 일을 해결하느라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공과 쇠사슬에 매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독사가 물고 있어도 그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조장 모임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물론 이번 폐막식도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이 장소와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대구 실내 육상경기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에어컨을 풀 가동했는데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연락을 해서 거기 시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실내 체육관이라 사람이 꽉 차니까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근데 인천은 행사를 하는데 너무 막 한여름밤에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이 고척돔구장에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고척돔구장에 에어컨이 나오는 줄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더운데 어딜 가 하고 안 온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또 교훈 삼아서 냉방 완비, 남동체육관 밑에다가 더운데 왜 가? 여기 냉방되네. 그 여러분 더운데 집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가고 여름에 더운데 어디 시원하게 가서 보낼 데 없냐, 이런 무료 공연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에는 아마 남동 체육관 미어 터지도록 오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여호와 이레란 말입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양회 참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해놨고, 또 교회가 새로운 분들을 초청해 갑시다 하고 하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수양회 갈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수양회를 가? 수양회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뭐 누구를 데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형편이 그 마음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형편을 이겨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무사님과 함께 가까이 일을 하면서 목사님은 한 번도 형편에 굴복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이고 안 되겠다, 어렵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의 형편을 받아들이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사무엘상 27장에서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 거역하니까 형편이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정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허망과 사망의 그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성은 불타 있고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 가버렸다고 해봐요. 다윗의 마음에 다윗과 함께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는데 또 그 함께한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 다윗을 돌로 치자, 저 다윗 때려 죽이자.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거예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세워진다면, 지존자의 뜻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세워진다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편 107편 다시 돌아보십시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건진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고 말씀을 보내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 말씀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냐면 마음이 높아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능력이 안 돼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능력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태초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들 외에 더하거나 이 책에 기록된 예언들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맺음을 했어요. 말씀으로 다 되어지는데 마음이 높으면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 하나 낮아지고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고 위경에서 건진다고 했기 때문에 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안 되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에 그 말을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능력이 안 돼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그 삶에 하나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부담스러운 일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왜 우리처럼 이런 일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고 부담을 넘어서 일을 하고 중국에 선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처음 우리 이광고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선교에 최초로 이제 추방당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방목사님 왜 우냐? 울지 마라. 또 다시 들어가면 되지. 중국에 핍박이 일어나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져서 개방이 되고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랬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안 좋아. 개방이 되면 종교적으로 개방이 되면 5만 종교가 다 들어오니까 목사님은 핍박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 핍박을 넘어서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 선교회가 마음껏 일을 하고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길러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도 하나님이 인도 사람들을 들어서 전 세계에 선교사로 보내는 일들, 큰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 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또 한국 교단들이 들어가면 하는 일이 방해밖에 안 해요.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방해하는 일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차단시켜버리는,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활동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래서 우리만 이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인도에서 청년 선교단들을 훈련해서 해외도 보내고 한국도 보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물어봐요. 몇 명이나 보내드릴까요? 몇 명 보내면 될까요? 계속 물어봐요. 제가 보낼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보내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전국에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받는 교회 없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많이 비어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또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외국인하고 같이 살면 영어 배울 건데 보내드릴게요. 보면 전국에 사역자님들 다 그런 분들 많아요. 보면은 내가 외국인하고 살면 한 명씩 다 보내주시오. 뭐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세워지면 인도의 핍박과 어려움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이 아니라 너무 소망스러운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되어지고 너무 잘됐다. 한국 사역자들이 인도에 다 1년씩 갔다 오면 우리 선교회가 정말 국제적인 세계적인 선교회가 되겠다. 뭐 다 영어하고 기본적으로 영어 다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저도 못하는 영어인데 늘 기빈석에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기빈석에 앉으면 통역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도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뭐 기빈석에 앉아 막 긴 이야기, 뭐 중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인천 폐막식 때는 우간다에 한 부족의 왕이 이렇게 오셨어요. 뭐 우간다는 물론 대통령이 있고 정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부족의 왕인데 이번 영상 채팅에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요. 이분이 정말 왕인데다가 또 목사예요. 보면은 그 CLF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장관팀에 막 VIP로 모시려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고 CLF에 가서 말씀 들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옆자리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좋은데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인도에서 청년 선교단이 와서 한 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신앙 훈련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인도에 가서 또 뭐 여행 비자로 가서 있을 수 있는 만큼 있다가 복음 전하고 오고 또 추방 당하면 또 바꾸면 되고 없으면 사역자들 없으면 우리 형제님들 가도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면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면 우리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렵다 힘들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져 있지 않아 그렇구나. 내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곤고하다 어렵다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면 독사가 손을 물고 있어도 사망의 그늘에 앉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어떤 형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매일 때 자꾸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축소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멸시되고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내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면 어떤 형편에 들어가도 내 마음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거기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원하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바깥에 앉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당 마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앉아서 왜 이래 덥냐, 이 대학 끝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거기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지 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냐는 거예요. 왜 허함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멸시되어 있는 사람, 그건 여러분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 바울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독사가 물고 있어도 그 마음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슬픔에 또 고통에 근심에 매여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신앙에서 물러나고 영적인 삶을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세워지면 내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간증을 남기며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이 아니라 독사를 떼어 불에 던져버리며 사람들이 멜리데슴 사람들이 이런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를 불러오고 능력을 불러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세워져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세워져 있느냐? 여러분 인생 길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공고와 쇠사슬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게 됩니다.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갈 거냐?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세워져 있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지도 아니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지도 아니하며 자유한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며 공과 쇠사슬에 매여서 근심하고 살 거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도 앉지 아니하고 공과 쇠사슬에 매이지 않은 자유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삶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세워져 있을 때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건너뛸 수 있고 공과 쇠사슬을 건너뛸 수 있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뜻 하나 세워지면서 여러분 삶 속에 아브라함의 삶처럼 다윗의 삶처럼 어떤 형편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넘으며 여호와 이레를 남기며 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나타내며 복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공과 쇠사슬에 매이며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야곱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지, 왜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멸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렵고 답답해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야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는데 말씀이 멸시되어 있어서 그 마음속에 공과 쇠사슬에 매여 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하나님 수고로 그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도록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서 아브라함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믿음 없이 형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걸 넘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